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만을 무너뜨리는 믿음입니다.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의에도 등장하는 내용이지요. 제갈공명의 출사표. 촉한의 재상이었던 제갈량이 유비의 아들인 황제 유선에게 올린 글입니다. 왜 군대를 일으켜야 하는지, 왜 위나라를 정벌하러 가야 하는지, 나라를 향한 그의 충심이 가득 담겨 있지요. 그래서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는 충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전해질 만큼 명문장입니다. 고향 나세렛 회당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으며 앞으로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선언을 하셨던 예수님.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이고 고향 나사렛 회당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출정식이었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출정식에 마침표를 찍는 말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21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으로부터 7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연대로 대략 대입을 해보면 고려 말기에서 있었던 고려 말에 있었던 예언이 지금 2024년에 이루어지는 정도의 시간의 간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7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예언의 성취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놀라움과 감격과 전율로 우리가 지금 예언의 성취의 현장에 있구나. 우리와 함께 자라난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그 가슴 벅찬 감격의 반응이 하나. 또 다른 반응은 의심과 회의입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22절에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씩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롭지만 의아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요셉을 알고 지냈는데 그 요셉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자라났는데 그가 지금 우리 민족이 7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이걸 제주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종달리에서 태어나고 삼달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마을을 훤히 아는데 그 아방도 아는데 그 아이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여러분 다른 지역 마찬가지예요. 내가 송당에서 내가 서늘에서 내가 조수에서 내가 금악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내가 이 마을은 훤히 알고 제주도 지역도 다 아는데 이 마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이 마을에 어느 집에 어떤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아이가 몇 명 있는지 다 아는데 요셉의 그 아들이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이룬 그 사람이라고? 오히려 감격하고 믿는 것보다는 그럴까? 의심과 회의 속에 잠기는 그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나에게 틀림없이 이런 옛말을 들이댈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셔가지고 당신 자신이나 고쳐보시오. 가버나움에서 했다고 우리가 들은 일들을 모두 여기 당신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진짜 의사라면 자기부터 고치고 남을 고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를 가진 속담이 있었는데 그 속담을 말하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다른 곳에서 행했던 기적을 우리 고향 마을에서도 해보시오. 그럼 믿겠소. 여러분 이것은 믿겠다는 말이 아니라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예언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늘과 땅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그의 피조물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자기가 창조한 땅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거죠? 영화에서 봤던 그 모습이죠. 머리가 길고 이스라엘 복장을 하고 수염이 기르고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좋으셔서 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하시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뭐요? 심리적 저항감을 느끼는 것. 내가 항상 그리던 그 모습이 아닌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와 함께 고향에서 자라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 저항감이 굉장히 드는 겁니다. 그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들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앞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여러분 가뭄과 흉년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에게 내리지 않고 26절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이방 사람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 시대를 말합니다.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이 흉년이나 가뭄 앞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뭄에서 양식이 그냥 생겨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의 사람이었어요. 선민이라는 종교적 우월성이 한센병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한센병자가 있었지만 고침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지만 저기 시리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던 나만이 고침을 받고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고 그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 집안에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넘쳐나고 내가 항상 50년 60년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그런 종교적인 행위, 그런 종교적인 신분 그거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력하다는 겁니다. 오직 요단강에 일곱 번 씻겠다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지금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지자에게 주고 자기 가족들이 그것을 먹게 되는 불신의 시대 가운데서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불편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리고 그 분노는 격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약하다고 싶은 바로 그 부분이 지적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흥분한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거칠게 예수님을 몰아내서 나사렛 동네에 있는 그 언덕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예수님을 막 몰아가서 심지어는 밀쳐서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지나서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가장 격렬하게 배척했을까? 누구보다도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죽이려 하기까지 분노했을까? 그들은 왜 구원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웠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멀어졌을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죠. 우리 역시 나사렛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경험, 예수님을 알아온 세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 이것은 오히려 구원의 디딤돌이 아니라 구원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편견 없이 인정하고 따를 수도 있었건만 그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때부터 보아왔고 함께 자라왔던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향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익숙함에 덫에 걸리고 선입견의 수렁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요 우리가 잘 수긍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니까 뭐 전문가가 말하니까 맞겠지, 나는 이거 모르니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뭡니까?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이것만 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참을 수 없어요. 아, 죄송한데요. 말은 부드럽게 하죠. 제가 쭉 들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제가 이 분야에서만 뭐 오래 있진 않았지만 한 40년 제가 연구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없고 까다로워지고 분명해지는 것이죠. 왜? 우리의 자부심이고 자신감이에요. 자만이라는 것이 거만하다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건축물이 마치 기둥을 통해서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듯이 사람은 삶을 지탱하는 정신적인 기둥이 있어요. 정신적 지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원합니다. 과학적인 실험을 선호합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낌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느낌상. 또 다른 싫어하는 단어, 분위기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객관성이 없는 주관적 신념에 속기가 싫고 휘둘리기가 원치를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실, 팩트에 다가설 수 있는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구원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지탱하기 위해서 쌓아 올렸던 그 많은 지식의 성들이 나를 무지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할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지식의 성이 너무나 견고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어느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계속 어떻게 반응하느냐.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학술적이지 않은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견고한 성,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진리로부터도 차단되고 단절하고자 하는 자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작년 2023년 11월 24일 해외와 국내 방송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보고한 과학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사막에 입자 검출기 수백 대가 그 사막에서 우주를 향해 있습니다. 우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모든 빛의 입자들을 받아들여서 우주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런 기계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현대 물리학의 이론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극단적 초에너지를 가진 빛의 입자가 포착됐습니다. 이게 상상도인데요. 이 현대 물리학의 모든 이론들이 다 동원됩니다.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촉근 이론, 온갖 다 가져왔는데 그 출처도 도대체 그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올 수 없는 것이고 그 빛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입자들이 왔다는 거, 설명이 안 되는 거.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멘붕에 빠진 거. 이걸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이미 1991년에 이와 같은 것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와 같은 빛의 입자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빛의 입자의 에너지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때 이미 과학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입자의 이름을 뭘로 지었느냐, 오마이갓 입자라고 지었어요. 과학자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오마이갓, 그리고 입자예요. 이게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발견된 입자가 아마테라스, 태양 여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게 사이언스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지식과 학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할 수조차 없는 미지의 영역, 신비의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많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오늘날에 인류의 문명을 만들었고 이 찬란한 기술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속에 갇히기 시작하면 겸손하게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함과 자만에 갇히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만의 성에 갇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지식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에 오히려 장애물이 됐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들의 그 종교적 지식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쌓아 올린 자만의 성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둥은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더 풍부해지고 노련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경험에 대한 확신이 지나치게 되면 이것은 구원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의 성에 갇힌 사람들은 경험 너머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입버릇처럼 이런 것은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믿으라고 하냐고 말합니다. 경험을 중시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바로 545장입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시험에 드는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웠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음.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부를 때마다 마음이 힘듭니다.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냐. 후렴으로 가면 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것도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올림픽 시즌이죠. 올림픽 종목 중에 높이뛰기 종목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연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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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을 엄청나게 땀을 흘려서 이렇게 뛰는데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잘 뛰는 사람들이 저렇게 달려와서 탁 뛰면 얼마까지 뛸 수 있을까요?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세계 기록이요. 쿠바 선수가 세우고 세계 높이뛰기 기록이 31년째 깨어지지 않고 있대요.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 깨알 지식을 그 높이는 2m45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체력으로 훈련해서 2m45를 뛰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장대 높이 뛰기는 얼마를 뛰느냐? 6m를 넘어버려요. 네. 참 놀라시느라 애쓰십니다. 6m. 넘어버려요. 어마어마한가요? 어마어마. 아니, 우리가 인간의 그 신체의 능력으로 뛸 수 있는 한계가 2m50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마치 새처럼 날아서 저 6m가 넘는 거를 확 넘어서 새처럼 쫙 넘어가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죠?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장대를 갖고 있는 장대를. 이 장대의 탄력성을 가지고 딱 해서 기술적으로 최고 높이 확 올라가가지고 6m가 넘는 그 장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서 목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대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 인간이 인류 역사에서 만들어왔던 그 많은 것들을 모으고 모으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전 세계에서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연습해가지고 뛰는 게 2m50이 안 되는데 장대를 들면 6m를 넘어서는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장대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대를 가지고 믿음의 세계에서 그 믿음으로 쫙 날아오르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비웃었어요. 뭐라고 비웃었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구원자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과 이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살리면 남을 살릴 수 없는 십자가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역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과 합리적 사고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 섭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저 돌문을 열어라. 마르다가 이미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고 지금 시신이 부패를 해서 그 냄새가 문 밖으로 지금 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마 마르다는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갈로 열고 이론적으로다가 학술적으로다가 논리적으로다가 경험적으로다가 상식적으로다가 예수님 말이 안 됩니다. 갈로 닫고. 성경에는 없지만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 이게 우리가 뛸 수 있는 한계예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고 예수님은 치유자이신 건 알지만 이미 죽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저 너머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문을 열라 그러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믿음의 장대로 도저히 불가능했던 죽음의 영역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앉아서 이 무더운 날씨에 모여가지고 예배합니까?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굳이 나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논문을 수백 편을 발표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믿음의 장대를 통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식도 소중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지식은 더욱 깊이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가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경험은, 성령 안에 있는 상식은, 성령 안에 있는 모든 학술적인 것들 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으로 사용될 것이에요. 바울의 지식을 하나님은 더 귀히 사용하셨고 베드로의 경험을 하나님은 귀히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 지식과 경험이 오만이 되고 자만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성에 갇혀서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역사가 어디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신화적이고 전설 같은 것만 모아놓은 걸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은 믿음의 장대가 부러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장대 높이뛰기를 뛸 때 간혹 예기치 못하게 장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나. 그때 선수들은 그 장대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리고 추락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들을 여러분은 이미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경험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부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학을 알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학문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쫓아가지만 학문을 다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맞춰지는 초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닌 인간의 오만으로 가득 찬 모든 것들은 결국 무신론적 입장에서 허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어둠의 좌절밖에 없는 것. 그 많은 지식으로 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온 힘을 다한 다음에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절망감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비록 순박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견고한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지식,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 축적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고 스스로 쌓아올린 자만의 성에 갇히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상식이 필요합니다.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항상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더불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믿음의 장대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고 그 사람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우리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끝없이 쌓아 올렸던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과학과 세상의 많은 것들에 어느 순간 갇혀서 이제는 스스로 진리와 단절되어 경직된 종교인으로 그저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구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멀어진 사람들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과학과 경험과 상식과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일에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설명하는 일에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